예,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항상 어렵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 말씀 나누면서 비유를 많이 지금 보게 된 것, 이것도 좀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저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언뜻 보면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흡사해 보입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내용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상당히 다른 면도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상 그 말씀은 다 드리지 못하고 그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건 다른 비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좀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What's the occasion?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친절하게 11절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같이 모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결국은 예루살렘의 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그 복음서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동선이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몇 번,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그의 공생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원 디렉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희년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일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쭉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그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죠. 거기에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덧입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라. 그걸 보면 방향이 분명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방 전 세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 우리가 19장까지 온 겁니다. 19장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일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음 오신 사건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오해도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신학자들 중에는 별의별 신학자들이 다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성과 역사 비평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결국은 일종의 정치적인 혁명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다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결국은 제자 중에 하나가 그를 버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동조해주지 않고 결국 로마의 그 정권의 심판을 받아서 정치범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꿈은 왕이 되는 거였는데 결국 거기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끝나선 안 되지.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박해 사상 이런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종교화 시킨 것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왔다. 자, 뭐 그게 다 추측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추측이라면 추측과 추측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요즘은 이게 미디어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진리의 기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특별한 쓰임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언약의 영구한 언약의 말씀이다. 여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이것이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진리 중에 한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다든지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는데 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본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신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미 지난번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신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셔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그가 옳았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만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한 귀인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그분은 왕위 즉 하나님의 킹덤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가 왕으로 다시 부임하는 결국 그 왕의 귀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실패해서 지금 뭐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신 사건은 모든 목적을 이루었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이 기간, 이 인비트윈 타임의 뜻이 뭐냐 도대체? 이 중간 이 기간 동안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비유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선 우리 주인께서는 그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긴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열 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 주셨어요. 이 한 문화에 대해서 혹시 좀 여러분이 그 질문이 생기면 어느 정도냐? 한 문화는 그 백 데나리온입니다. 백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장정의 하루 웨이지니까 백 데나리온이면 백일 웨이지가 되겠죠. 오늘로 이걸 환산해서 본다면 이 돈은 천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불 정도. 몇십만 불은 아니고요. 몇만 불 정도니까 우리 여기 주인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이 좀 의미가 옵니다. 그죠?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거의 한 60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이 10개의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눠주셨다.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장사하라는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었죠. 반드시 해랍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더 흐를지 우리 알 수가 없죠. 긴 시간 동안 그 떠난 그분께서 남겨둔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장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하는 것이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오셔서 반드시 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수될 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비트윈 타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 종들에게 업무를 맡겼고 그 업무는 그냥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니라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이거라도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돌아오실 때는 그것을 계수하겠다고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중간 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죠. 우리는 이미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건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편만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Not yet.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제자들이 고난 속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똑똑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뭐 그게 개인에게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이 백성이라고 언급된 분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한 종들도 있지만 아주 당돌하게 거절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 한 종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받은 한 문화를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앞에 던져버립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에 손을 대고 싶지가 않소. 주인이 준 것을 내가 그대로 수건에 싸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도 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나는 당신을 무서워한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한다. 뭐 이 말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나와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주인은 피할수록 좋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불신자입니다. 뭐 종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아니요. 이 사람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해서 굉장한 반항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권위자, authority figure에 대해서 이유 없는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기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예,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지도 않은 것을 찾고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갑니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종처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로 살고 있고 그 오해를 키워가고 그 결과 그들 마음속에 주인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강박함이 있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다. 너무 심각한 일이다.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배제돼야 되고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바로 이런 모습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한 답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한마디입니다.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Engage in business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장사하라는 말이 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다른 이제 다른 그림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물에다 그물을 던지라든지, 씨를 뿌리라든지, 또는 양을 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느낌이 잘 닿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낚시 한두 번 간 것뿐이지 뭐 어업을 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접은 적도 별로 없고 양을 쳐본 적은 물론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은 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상상력이 필요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제 장사하라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는 좀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 이민자들 중에 직접 이제 비즈니스 소위 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스톡마켓에 손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다 있는 거죠. 예. 뭔가 이륵하면 내가 돈을 몇 배 남기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러한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집을 하나를 사도 이게 앞으로 어떤 투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투자금 없이 비즈니스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맨몸이라도 뛰어야 되는데 그것도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 주인은 종들에게 준 모든 것을 투자로 여겼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죠. 종들 각자의 성품도 파악하셨을 거고요. 종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돈만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배경과 자기 자신들의 어떤 특징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까 상당히 궁금해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한번 해봐라. 주인은 종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만큼을 줬지만 각자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지는 스스로 figure out 해야 됩니다. 그죠? 스스로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전체 이제 내용인데 이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하나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투자하신 일종의 이것이 기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기능적인 능력도 있고 내가 나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나의 성장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처럼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자라나는 성장 배경에서 본인이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주신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했던 그 모든 그 미스테이크마저도 그것으로 인한 내가 고난,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선 그것도 새로운 것들로 빚어져서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뭐 긍정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인비트윈 타임에 분명 우리 인비트윈 타임 있잖아요. Already and not yet 이 텐션 속에 있는데 이 인비트윈 타임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들을 느끼죠. 물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남들에게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내가 이게 한계인가 보다 뭐 별 생각을 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마음속에 아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건강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들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저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문화는 돈, 물질이기보다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나다, 나. 나라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한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나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나는 나라는 비즈니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뭐 이건 여러분 절대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섯 가지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자 따가지고 focus, F-O-C-U-S 그래서 F는 family고요, 가정이고요. O는 occupation,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이고요. 그리고 C는 우리가 소속된 local church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U는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항상 얘기하죠. You, 나 자신, 내면 세계. 그래서 뭐 골든 맥도날 같은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질서 있게 운영하는가. 마지막에 S는 모든 사회적인 네트워크 있죠. 우리의 지역사회,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세상 끝까지 다 S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영역들 속에서 과연 이 포커스라고 하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뭐 어떤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자예요. 그게 비즈니스, 여러분의 비즈니스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있는가. How are you doing?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정직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 모든 세상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소명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일 뿐이지 나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근본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본이 우리가 있어요. 어떤 근본이냐? 우리는 영적 족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연고 없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은 내게 대한 책임이 있고 나는 주님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의 영역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그 주인이 내게 베풀어준 사업이다. This is my business.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나는 지금 벌써 뱅크럽 상태인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주어진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만회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판단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자신을 지닌 채로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are you doing?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 본질적인 비즈니스가 뭘까, 이 본질적인 장사가 뭘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사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쫙 널려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나라 사업.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빚어지신 다스림 속에 내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추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을 너희는 갖고 살아라. 여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돈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비즈니스는 돈 버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즈니스가 돈 버는 비즈니스인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돈도 한 부분엔 들어갈 수 있지만 돈이 궁극적이지 않다는 게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계수하실 때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 때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종말로 봤을 때, 우주적 종말로 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뭘 갖고 계수하겠습니까? 돈은 아니죠. 여러분이 돈 갖고 가서 예수님께 나 돈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How much did you make는 아니죠. 예. 이 세상에서 너는 어느 정도의 worth를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뭐든가 라고 봤더니 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이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결국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를 네가 해야 돼. 내 비즈니스. 너는 내 비즈니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취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낚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그냥 you will be fishers of men. 아예 그냥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네가 사람을 피싱하리라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유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5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당신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왜 왔느냐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킹덤 마인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삐져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사람들을 취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14장 23절 이후에 보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자기 다 바쁘다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뭐 예배당 채워가지고 예배드리는 인원 늘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19장 10절에 삭개오 사건 이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나 같은 사람을 왜 미워할까 뭐 이런 생각 가끔 들긴 하는데 보니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굉장히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우리가 다 뭐 호불호가 나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업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물론 이제 기간이 지나고 또 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했던 기억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 그럼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 내 자녀들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 그런 거지. 뭐 돈 못 번 거, 난 망한 사업,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는 승자야라고 뭐 나는 이겼어 이러고 나오고 싶은데, 뭔지 몰라도 그게 굉장히 외로운 그러한 선언이 된다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와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어려움이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남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왔다 이러면서 이 고을 중에 열 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다섯 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또 여러분, 그 다스린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는 상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고난이죠. 권력 자체를 하나의 명예로 본다? 글쎄요. 잘못된 리더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치부하죠.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상급기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 고을을 차지하면 내가 얻어먹을 게 많겠다,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좋은 리더들은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해주고,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작은 것을 맡겨서 그 결과를 보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파트너십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파트너십이 무슨 파트너십이에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 전체 전개 속에. 아, 이게 주님의 관심이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뭐 일상적인 비즈니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뿌듯하게 하는 장면은 언젠가 하면은 사람을 얻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요새 소 비즈니스 이렇게 신방을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비즈니스를 찾아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갈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 비즈니스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작은 스토리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자리에서 랜드로드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옆에 다른 가게를 얻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비즈니스가 다 중간에서 붕 떠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자기가 그걸 요구도 안 했는데 커스터머들이 자발적으로 80여 명이 퍼티션을 사인해가지고 랜드로드에게 갖다 줘서 이 비즈니스가 스무드하게 트랜지션 될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라, 왜냐하면 We need this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이제 느낌이, 작은 사업을 하나를 하지만 아,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벌었구나라는 생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에게 감동이 돼요. 이건 뭐 no exception, 그죠? 그렇다고 뭐 모든 손님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뭐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기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내 자아를 비즈니스로 해서 살아간다는 그 비즈니스가 무슨 비즈니스냐? 사람을 얻는 비즈니스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과연 뭐였는가? 그 그리스도가 무슨 사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길래 우리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소명이 뭐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 비전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붉은 자 불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이 희년의 복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러 왔다. 이 주빌리 가스프를 선포하러 왔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노임의 복음이 돼요. 근데 그러면 가난한 자만을 위한 복음이냐? 아니에요. 부자를 위한 복음이기도 해. 그 부자를 위한 복음으로서의 희년의 의미가 18장에 나와요. 19장에도 나오고. 18장은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주고 너는 없이 살아라 그랬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속에 너는 희년 사역에 동참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근데 19장으로 넘어와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쁘게 돈 번 사람이죠. 그 시대에 아주 내놓으라 할 부자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 정도로 갑부입니다. 재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선포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해먹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내놓음의 희년입니다. 가진 자는 내놔야 되고요. 없는 자는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회복의 역사, 이 굉장히 멋진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적 복음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희년의 회복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보고 그들을 섬기시는가, 또 뭐 하여튼 그들을 이끄시는가라는 질문,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비즈니스맨으로 보여지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쪽에 고이는 존재인가, 뭔지 몰라도 좀 멋져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 고이는 나는 인물인가, 아니면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네, 뭐 그렇다고 남들 욕할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나로 하여금 뿌듯하게 만드는가. 교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보람입니다. 보람. 그리고 이 온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빨리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인지,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거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가능한 일들이 있다. 제가 요새 이제 좀 놀라는데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박스 두 개가 도착했어요, 교회로. 한 박스는 이 가공해서 드라이 시킨 맹고를 담아놓은 이 파우치들이 들어있었고, 다른 쪽에는 펌 슈가라 그래가지고 좀 그 약간 그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이 쓰는 그 설탕이라고 하는데, 자연산이라고. 그게 두 가지가 왔어요. 뭐 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뭐 좀 전혀 어떤 관계도 없고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다면 뭐 아마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트랙 레코드가 있고, 그분은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러니까 선교적 사업을 그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걸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근데 그게 이자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인파워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일종의 크리스찬 그 NGO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열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헤세드라고 하는 팜 소개를 하면서, 지금 조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목사님 혹시 관심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이 캄보디아의 제일 낙후된 그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소위 공익기업이 들어갔어요. 공익기업이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는 뭔지 알잖아요.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이 공익기업이 들어가서 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소위 선교. 근데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각자 너무 더럽고 아주 후진 그런 컨디션에서 기초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마을 사람 단위로 묶어서 코업을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프로세스를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헤셋 팜에서.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들었더니 기계화하진 않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일은 한정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칼 들고 자기가 손으로 다 해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페어한 웨이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안목이 열리고 내가 하는 것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선진국에도 팔려나가서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뭐 사명감 갖고 일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창조주의 섭리를 또 맞아주는 거예요. 되게 멋진 일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렇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 파이낸싱 하는 컴퍼니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사업도. 그 다음에 교육과 뭐 동원과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 해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 그런 NGO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이런 이름 꽃피는 아침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꽃마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게 뭐냐면 유통기업이에요. 유통. 근데 이게 바로 NGO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유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떼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금액이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자비량 선교를 하듯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미국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까지 유통을. 근데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꼼마에서 미국으로 박스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뭐 품질이 안 좋으면 나 이런 거 뭐 거저줘도 안 먹을 텐데 이거 어떻게 뭐 그런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최고래 그래가지고 샘플을 보낸 거예요. 제가 오늘 비즈니스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누가 아침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마진 떨어지는 거 있어요. 네. 아니 이 신성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이거 우리 교회 바자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돈 좀 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2년 됐답니다. 그 마을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패키지 된 거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당신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선진국인 한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봉지를 들고 그분들이 울더래요. 너무너무 기뻐서. 나 같은 사람이 선진국의 내 물건을 팔다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마음들이 뜨거워졌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저는 이걸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하자든지 뭐 우리가 이 꽃마 풀건 물건 좀 팔아줍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비즈니스가 뭘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엔터프라이즈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제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 이 문화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에? 할머니로서 아버지 엄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한 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세계에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울부짖는 군중들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이 이기적인 게 빠져가지고 나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정말 여기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이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